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32절부터 마지막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 성도부터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라.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드디어 오늘로 해서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이 끝나는데 사실 12장 1절 이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게 사실 결론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믿음장을 결론 지으면서 12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가장 존경하는 기독교 리더 중에 한 사람, 존 스토트 목사님도 있지만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1936년에 인도로 영국에서 파송 선교사로 갑니다. 인도에서 대략 한 40년의 선교 활동을 마무리 짓고 그의 나이 65세 정도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40년 선교 활동을 마치고요. 그랬는데 돌아와 보니까 1974년이었는데 자기 조국 영국이 특히 영국 교회가 인도보다 더 선교지가 되어 있었다. 교회가 심하게 타락했고 아주 그 타락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어서 복음을 거절하는 무리들, 젊은이들이 거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교회를 거부하고 떠난 그러므로 인해서 영국 교회가 선교 파송국인 영국 교회가 선교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며 자기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인도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가 회고를 합니다. 영국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성도의 신앙 안에 복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있냐 없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냥 우리가 나는 별로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직결돼요.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얘기를 아주 오랫동안 하면서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보면 5분도 안 걸리겠지만 한절 한절 보면 볼수록 우린 거의 몇 주 동안을 이걸 11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을 단순히 글과 문장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선교도 하고 복음도 증언하고 하는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 될 수도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과 떠나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에요. 아주 훌륭한 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복음을 경험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랍니다. 뭐 그 뉘앙스의 차이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캐나다 혹은 뭐 대한민국 이런 나라 말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사탄의 권세와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어둠이 지배하고 사탄의 성품인 악이 창궐해 그것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보수하시고 지속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끝내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의 성품은 영광이고 거룩이고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디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여기 1장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신약성경 324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둠의 권세 아래 묶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셔서 그 아들의 나라의 백성 자녀 삼아주심, 이 영역의 이 전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21절, 2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거기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전에는 저 멀리에 있다가 이제는 아주 가까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고 그 안에 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다가 이제는 그분의 자녀 백성으로 살다. 결국 우리의 삶이 거기 나오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가리켜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바로 너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것이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저 앞에 본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11장을 시작하기 10장 마지막 부분에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하고, 바로 너희가 독자, 히브리서의 독자인 유대 크리스찬 너희가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 믿음은 앞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했던 골로새서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목적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서 있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안목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안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극히 우리 각자의 현실에만 눈이 시야가 좁아져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운행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무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당신의 영광을 증언하는 무대로 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진술 앞에 여러분은 뭘 지극히 평범하고 다람쥐 책바퀴 돌듯 아주 그 단순한 내 삶에 무슨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여러분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차한 조그마한 갈등과 고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소망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서 지금까지 쭉 믿음의 그 선진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벨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라합까지 대략 사람 수로는 한 10명 정도 되고요. 개인으로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번에 걸친 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고난당하는 유대 크리스찬 공동체들에게 왜 이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하나 진술하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이 믿음의 영웅들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위대했으며, 그들이 얼마나 잘났으며, 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를 소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대동시키는 이유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들어서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진행하시겠다 하시니,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믿음장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라합까지 쭉 이야기하다가 라합은 역사상 아벨은 창조시대 창세기 시작 부분이고 라합은 여호수아 시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죠. 그 라합에서 끝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이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며 뭔가 긴박하게 나머지 역사를 서머리해 버리죠. 그러면서 수사적인 표현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그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는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역사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왜요?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니들의 조상들이지 않느냐. 너희와 전혀 상관없는 역사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역사,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낸 역사. 거기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뭔가 조금 이렇게 순서가 막 뒤바뀝니다. 성경 순서와 달라요. 바락이 먼저 나오죠. 성경에는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다윗보다 사무엘이 더 먼저 나와요. 그러나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와 거대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꿰뚫으면서 결국 그 역사의 진행이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가 선택한 그들의 믿음으로 그 역사는 이루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도 보았고 룻기도 보았고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까지 보았어요. 이 거대한 역사를 새벽에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장에 넣어서 그들을 진술해도 하나 손색 없는 그만큼의 영웅적이고 대단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내용이 커서 한 사람 한 사람 진술해도 그 부족하지 않을 만큼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그만큼의 거대한 믿음의 유산들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언급할 수 없어서 이제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잘 아는 너희 조상들의 역사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33절부터 해서 쭉 서머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저들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믿음으로 뚫고 들어갔는지 그 거대한 역사를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거대한 역사 만만치 않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 오셨다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여기 대표적으로 소개한 히브리서 기자가 인물만 소개했죠. 기드온, 바락, 그 다음에 삼손, 입다. 이 네 사람만 원래 사사는 12사사죠. 12사사죠. 대표적으로 이 네 사람만 손꼽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면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용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나온 인물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보면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대단히 영웅 같아요. 엄청난 일들을 했죠. 적은 수로 어마어마한 적군들을 물리치기도 했고 막 그런 엄청난 일들의 주인공들처럼 영웅처럼 들려지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질이도 못난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부족한 자들이에요. 모질이들이에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에게 있어서 3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영웅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상징의 숫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존재. 그들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바락이에요. 바락은 사사 아니죠. 바락 때 사사는 여사사인 드보라예요. 바락은 사사가 아니에요. 삼손. 삼손은 그의 출생과 재능은 남달랐지만 그 여자에 넘어가서 눈이 뽑힌 채로 마지막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죠. 입다. 입다는 길르앗이 낳은 아들인데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길르앗이 낳은 아들들로부터 멸시천대받고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거린들의 무리에 수장이 되어 깡패 수장이 되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사사로 부름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대단히 평범할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들의 인생을 영광의 자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시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 결국 그 이 사사시대의 스토리를 통해서 증언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다윗, 사무엘, 물론 사무엘 위대하긴 하지만 쭉 그 나온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이 대목에서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해요. 여기 나온 사람들 중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다윗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눈물 없이는 못 읽어가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정말 이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들여오면서 또 성전을 짓기 위해 자본을 모으고 엄청난 통치력으로 그 지역 일대를 다 점령했던 그 왕. 그러나 밧세바를 가늠한 이후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어오십니다. 그렇게 왕정시대가 지나고 분열왕국시대가 지나고 다 나라는 망하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시기까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자기 백성 사랑하는 자를 보내고 선택되고 택함 받은 자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다시 되돌려 놓는 그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자,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고 그에게 부름받고 쓰임을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낸 그들의 운명이 결코 쉽지 않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그 사사시대부터 포로시대까지를 써머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그들은 전쟁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입 하면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불의 세력, 칼날 등으로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었고 심지어 악형, 희롱, 채찍질, 결박, 투혹, 돌에 맞은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고요. 톱으로 켬을 당해 죽은 자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지만 정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답니다. 시험과 칼, 짐승의 가죽을 입고 도망치며 토굴과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며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이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듣기만 해도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저들의 인생은 참으로 고단했고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서도 그들이 왜 지금 여기에 등장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로 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명예전당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자격은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의 유능함, 잘남, 용맹스러움, 지혜로움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 포기하지 않는 것, 바꾸지 않는 것, 돌아서지 않는 것, 끝까지 견디면서 참는 것.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와 삶이 어우러져서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믿음의 역사 아니더냐? 너희가 받은 믿음의 유산 아니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39절, 40절에 가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졌던 이 믿음의 특징과 이제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특징의 차이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조상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건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실 걸 믿고 끝까지 견디며 따라왔죠.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내시겠다.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의 완성, 성취. 그것은 이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이 분명 언약을 이루시리라, 영원히 당신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왔다는 건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은 멀리서 그걸 보고 달려왔지만, 견뎠지만 우리는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저들이 그렇게 고대하면서 믿음으로밖에 기다릴 수 없었던,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의 운명.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받았고 얻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장차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실 그 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은 이제 또 믿음으로 가야 하는 시간.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게,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냈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그들의 믿음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믿음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이 믿어왔던, 구약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신자들이 그들의 삶으로 증언해 줘야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전히 세상 앞에 증언되는 것. 그러므로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저들도 승리했듯이, 견뎠듯이 우리 역시 견뎌서 예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정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그의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죠.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점입니다. 성육신이 바로 정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거기서 시작된 믿음으로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독자가 인내하고 견디며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 구약에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고대하던 그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진리였다고 증언하는 또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이 독자가 저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굳건히 견뎌야 하는 이유는 아들까지 보내신 예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비록 저들이 삶 속에서 예수를 굳게 붙들고 견디지만 눈앞에 당한 현실이 다 해결되지 않고 그 답을 보장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자기들이 당하는 지금의 현실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고난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답을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든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고 확실하게 예수 붙들고 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독자들, 특히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을 최소한 지켜내려는 데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때립니까? 또 여러분을 협박합니까? 그런 핍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것들은 비록 핍박도 아니고 또 어떤 위협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삶의 분주함이라든지 또 안락함을 추구하고자 싶은 우리의 욕망 또 세상의 쾌락을 즐거움을 찾는 우리의 그런 세속성, 불신, 염려 자 이런 것들인데요. 어찌 보면 히브리 독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훨씬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확신을 선명하게 갖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면 세속적인 가치들의 도전 앞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세속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것이 세상 가치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세속과 이 거룩의 기로에 서서 늘 우리의 손은 거룩보다 세속으로 뻗쳐지죠. 이 세속성의 가치의 도전 앞에 복음을 붙들 수 있겠는가? 대단히 어려운 우리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복음인데 이게 정말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도전 앞에 우리는 그것을 잘 날카롭게 분별해내야 하는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교회 보면은 기독교를 보면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들이 있어요. 고난 없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것은 예전에는 핍박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고난 없어도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게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도전이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가슴에 품고 늘 그 앞에 서기보다도 십자가는 살며시 뒤로 감추고 그 이후에 드러난 영광, 자랑, 축복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극하는 설교와 또 메시지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여러분은 날카롭게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가 즐겁고 설교를 들으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설교들 속에는 이런 코드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고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렇고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내용들. 세 번째,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랑의 대상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올려둘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실패하면 믿음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는.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 무시하고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부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기도 해요.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큰 도전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믿음을 지켜갈 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믿는 자답게 살아내야 하는, 그러나 그것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책임에 그 신실함, 그것이 요구돼요. 대단히 버겁죠. 이 신앙의 책임 부분을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예요. 내 짐도 무거운데 무슨 다른 사람의 짐, 무슨 봉사, 무슨 섬김, 지금 내 앞길도 막막하고 내 살기도 버거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고 조그마한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넉넉한 존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런 믿음으로 섭니다. 세상의 것을 취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생명을 주어서 내 생명을 풍성케 하는 자. 바로 우리가 그런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절대 현세적이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을 내 앞에 두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져야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자리를 당신의 영광의 자리로 삼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은 그 완성이 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을 축적된 구약의 조상들의 믿음을 증거 삼아서 이들도 참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는 너희는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증언으로 권면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은 더 큰 부담감으로, 더 큰 확신으로 권면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신약교회 성도들, 그리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믿음 지키며 저들의 운명을 신실히 살아냈던 그 믿음의 증인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지만 우리는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플러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구름보다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역사예요. 그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 있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헤아리지 못해도, 죽는 날까지 그걸 못 풀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넉넉한 은혜의, 당신의 영광의 증언의 시간으로 넉넉했음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히 붙들 뿐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진 믿음을,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만큼은 꼭 여러분 책갈피를 하시든 밑줄을 그으시든 책을 꼬불치시든 손으로 받아서 글씨를 쓰시든 요 말씀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핍박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악화되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저들에게 답이라고 내어놓는 것은 예수뿐이었음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다만 저들의 위안 삼아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이었으며 오직 그것만이 저들에게 필요했던 답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원대로 가지 않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는 그 자리마다 여전히 거기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답이며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답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늠름하고 당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